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을 기쁨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미국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로 계셨던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미국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휴가 때 그 돈을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미국인들이 1년에 한두 번뿐인 그 소중한 휴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재미있게 잘 보낼까를 일하는 내내 연구하면서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1년 주 계획한 휴가가 삶의 목적이요 원동력이요 활력소가 되어서 이제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대화도 그래서 온통 휴가입니다. 휴가를 가기 전엔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갈 건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열띠게 서로서로 이야기하다가 휴가를 보내고 오면 그 다녀온 휴가에 대해서 다시 대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멋진 휴가를 보내고 오면 다시 돌아올 휴가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지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여행사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여행 상품들을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이제 뭐 100곳,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음식 뭐 100가지, 그래서 뭐 식당 100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상품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지난주에 이른 새벽에 온두라스 선교팀이 일주일간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모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영상 본 것처럼요, 온두라스 선교는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 외에도 14시간이잖아요. 10시간이 넘는 차량 이동 시간이 있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쪽배를 타고 위태한 강을 건너서 섬으로 들어가는 매우 고단한 여정입니다. 무더위와 작은 벌레들의 공격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잠자리도 화장실도 모두가 불편합니다. 정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에게는 참으로 돈 주고 사서 하는 고생길이 사실 온두라스 선교길입니다. 아마 온두라스 정글 지역을 휴가 장소로 선택하는 미국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EM 청장년들이 바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회사의 이야기에서 휴가 일정을 빼서 맞추고 각자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몇 달간에 걸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배 후에 또 이제 훈련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까지, 그래서 이제 장시간을 교회 머무르면서 이제 그 시간을 드렸던 겁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는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 시간과 힘과 재능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물질에 남아도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휴가 일정을 온통 다 드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들은 어찌 보면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 전에는 사실 이분들만 걸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안에 벌써 다녀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내일이면 또 다른 16명의 멕시코 단기 선교사님들이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는 8월 초에 떠나는 북미중 원주민 선교팀은 많은 인원이 출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연합 선교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조인하는 그래서 아예 모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그 전날 밤에 주일날 전날 밤에 그래서 전날 밤부터 함께 락기나고 새벽에 함께 이제 출발한다고 했어요. 어느 한 교회당에 단기 선교팀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엄청 불편하게 잠을 자고 새벽에 눈 비비고 떠나는 일을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모두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러나 선교에 동참해보면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만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새벽 무렵에 떠나는 이 각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분들보다도 더욱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김밥을 공개해주는 성도님들이 또 계신 거죠. 지난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새벽 2시 반부터 교회에 오셔가지고 김밥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번 멕시코팀은 새벽 5시쯤 출발하나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3시 반부터 교회 나와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떠나는 분들의 앞날에 그 앞길에 평강을 빌면서 마치 내일처럼 헌신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운전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합니다. 이 외에도 물질로 후원하고 단기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한 현지인들과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또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 북미중 원주민 선교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을에 들어가서 영국, 키르기스탄, 미얀마 팀이 이제 1, 2, 3로도 기다리고 있죠. 여름 한철이 아니라 거의 1년 12달 우리는 모든 휴가와 삶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교회 전체가 1년 12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행복 좀 포기하고 대신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특별히 우리 단기 평신도 단기 선교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역자들만 팀을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멕시코 팀도 제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 온두라스도 마찬가지고 북미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팀이 많이 파송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단기 선교 평신도 리더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께 특별히 이 시간을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팀장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교역자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선교 일정을 이게 과정이 이렇거든요. 미리 현지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함께 상의해서 만들고 팀원들을 모집하고 비행기표 구입을 주선하고 몇 달간의 단기 선교 훈련을 지휘하고 격려하고 코디네이트하는 엄청난 경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바쁜 이민 생활이거든요. 누구는 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바쁜 이민 생활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선교팀에 조인한다고 해도 그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따라다니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자신이 풀타임 사업을 경영하거나 풀타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풀타임 교역자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해내시는 평신도 섬김이들이 우리 교회엔 적지 않다는 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하고 당회 장로님들부터가 솔선수범해 주셨어요. 그렇죠? 팀장님들부터 여러분들이 당회 장로님들 이번에도 우리 정우원 장로님도 심우 장로님이시잖아요. 솔선수범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장로님들만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온드라스 팀 리더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내에서 가만 보니까 셀 목자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암흑의 젊은 집사님. 그분은 선교 떠나기 전까지 집 이사가는 일로 뭐 풀타임 일뿐만이 아니라 집 이사가는 일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기도 제목만 나누시고 그 많고도 무거운 팀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묵묵히 꾸준히 감당하시더라고요. 올해 딱 한 번만 했다면 말을 안 해요. 지난 수년째 자신의 소중한 휴가 일정을 빼서 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 일은 장로, 교역자, 권사, 뭐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면 더 잘할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나면. 그런 주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향해서 뛰는 심장만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뛰신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듣기만 하지만 복음에 따라서 생활을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복음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이제 그게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 함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무슨 리더들에게만 얘기한 게 담임 목회자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를 준 까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고난 좀 받아라.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복음에 합당해서 사는 삶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정말 마음 편히 오래오래 이 세상 쾌락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정말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소유와 축복을 다 은혜로 주시는 까닭은, 그 모든 것을 가시고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좀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신앙에 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이제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오해예요. 그러면 바로 어떤 일들이 열려지나, 교회 다니면서 시험 받고 넘어지고 내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근본적인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그게 오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 신앙 왜 교회 다니는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아 뭐 저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 되는 나인가요? 나 잘 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많지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사람 자신을,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세상 모든 종교들의 진면목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우상의 모든 존재 목적, 그건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신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요.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신은요, 아 별별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뭐 좀 특별한 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뭐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저기 안과, 내과, 뭐 이렇게 외과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일본에 가니까 신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과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과들이, 교통사고 전문. 뭐 결혼 전문, 아이 낳게 하는 것 전문, 뭐 딸 낳게 하는 것 전문, 예, 그런 신들이 800만이 있다 했어요. 아마 인간의 필요가 800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을 빌면 들어주는 것이 그 신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우상을 믿고 섬길 때 그 신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상 신들이 나보고 고난을 겪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은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달라요. 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만약 내가 믿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우상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돼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우상 선택하면 너만 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신전이거든요. 다른 신을 선택하면 돼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 허접한 잡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여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이 inevitably 절대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과 자랑과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정말 가봐야 될 곳 100곳, 그리고 먹어봐야 될 음식 100가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 길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좀 받으라. 고난 좀 받으라. 피해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살살 고난을 받으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의미 없이 당하는 고생하고는 달라요. 뭐 세상 사람들은 고생 안 하나요? 고난 안 하나요? 당연히 세상 사람은 환난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자기 성격이 나빠가지고 당하는 고난, 뭐 자기 인생에 잘못된 결정을 욕심부리다가 당하는 고생.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고통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엄청난 부활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의미 없는 고생길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고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신실한 그분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도 걸었지요. 그리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나 지금이나 고난 1도 없이 교회 다니실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상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담이 되면 모른 척하고 한동안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나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예.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나가 할 일도 엄청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 사명길 애써 무시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100곳, 그리고 맛봐야 될 음식 100개, 그리고 휴가 계획 짜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나 누구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작정하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루라도 그렇게 마음을 한번 드셔보시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으면 고난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진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 한 시간이잖아요. 뭐 일주일에 좀 힘들다고 하지만 그냥 감당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 하루 한 시간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무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상 앞에 절하듯 소원 빌면서 산다면 정말 아무런 고난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예수를 위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우리는 정말 어디에나 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종류별로 있는 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의 고난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가 멀면 바로 옆에도 교회가 또 하나 있네.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고난이 뭐냐고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이 미국같이 좋은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고생을 사서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 좀 고난 좀 받으려고 해라, 제발. 고난 좀 받으려고 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 해라. 사도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최고 선생으로 당시에 인정받았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는 얼마든지 유대인, 그러니까 뭐 금수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평안히 죽을 때까지 무탈하게, 정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뱉고 가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될 음식 100개 먹어보면서 그러면서 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가진 자였어요, 이 사람은, 지식인.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을 자초해. 예. 고난을 사서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핍박이 시작됐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언제 어디서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로마 감옥까지도 갇히게 되죠.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 좀 받으려고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난 좀 받으려고 해야 된다. 교회가, 신앙인들이 자꾸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고난 같지도 않은 일에 쓰러져. 고난 같지도 않은 일에 뭐 또 상처받았대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을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능력을 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길은 그러나 언제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상이지요.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음과 고난, 그리스도와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지난주에 임현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분은 거의 20년 북한 사역을, 구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셨지요. 그때는 아무런 핍박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집회 장소에서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무슨 민주주의, 공산주의, 남한, 북한 말할 게 없거든요. 다 환영이죠. 무상으로 돈 주겠다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왜 문제가 됐냐.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임현수 목사님은 필란트로피스트, 인본주의,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목사님이시죠. 언젠가는 말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성경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시지요. 그분은 언젠가 미국 내 모 교회에서 선포한 설교 말씀에서 북한의 김 패밀리를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몇 년 안에 북한은 복음화가 될 것이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됐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분은 아직도 북한 땅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 어느 곳이든지요 인본주의 박애주의자들 그 어디나 좋아합니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무상으로 돈 주고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남한, 북한, 이 세상 그 어디서 싫어할 사람 있겠냐고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핍박과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한 사람도 곤란을 겪지 않았어요. 무슨 곤란을 겪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한번 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기적 베풀고 아무도 토다는 사람 없어요.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뭐 시기 질투한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더 얘기하지. 그러나 그냥 도움을 준다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목숨 부지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으라고 작정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고생을 사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이 많은 그러나 미국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의미가 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미국은 너무나 편한 나라예요. 너무 편해서도 문제죠. 그냥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등잔 밑이 어둡듯이 미국 내에도 역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의 비율이 5% 미만인 선교자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하려 하는 순간서부터, 뭔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생각부터가 벌써 고난이에요. 휴가 시간은 어디서 빼내지? 1년에 내가 휴가 당장 1주, 2주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타협하기는 어려운데 고민이 시작돼, 고난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힘들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제발 좀 힘들게 좀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 다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기쁨이 임한다는 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서 폭발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빌립보서가. 고난을 그렇게 말하는데 기쁨을 또 그렇게 얘기해. 예. 기쁨과 고난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는 책이 빌립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마음이 곤란해져요.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미리 휴가 시간을 빼내야죠. 시간, 물질, 능력 바쳐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미국과는 사뭇 구별되는 불편한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사실 선교지는 편하려고 가는 곳 아닙니다. 아마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북미주도 가시고 또 영국, 키르기스탄,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게요. 선교지에 편하려고 가면 뭐 잠자리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밥 먹는 거 힘들면 안 돼요. 화장실, 샤워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없다고. 예.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이게 고난 받으라고, 고난 받을 줄도 좀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서 살겠냐. 예. 제발 복음에 합당하게 좀 살려고 애를 써봐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안하고 선교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우리가 본받기를 정말 꿈에도 원하는 예수님은 미국보다도 억만배 좋은 천국에서 샤워 한번 할 수 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험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홀연히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뜻없이 당하는 고생은 아니라는 거. 예. 우리는 홀연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한 새로워집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교지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서는 밤하늘을 봐도 그냥 이 네온살롱인가요? 예, 이 불빛 때문에 하늘이 그냥 밝아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깜깜한 선교지에 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쏟아질 것 같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온드라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단계 선교사 한 분께 소감을 물었더니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고생이 적지 않았지만 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눈망울을 빛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막 습관지처럼 흡수하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게, 내가 내 마음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그 주변의 아이들을 데려왔던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반성이 되고요, 정말 성경책 하나도 없는 곳에서 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사람, 우리는 성경책이 어디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화면으로도 다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감동이 그냥 물밑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드렸던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진정으로 참 큰 의미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난 선교사 중에 한 분은 지난 수요일 후원의 밤때 선교전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아주 간증이 저는 은혜가 많이 됐어요. 본인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해할 때 막연히 이제 그냥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억지로 친교하자고, 억지로 전화하고, 억지로 같이 밥 먹고, 그냥 다 모든 게 불편했다는 거죠. 근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던 교회 성도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근데 우리 교회 내에 와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단계 선교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게 벌써 떠나기 전에 은혜가 임한 거죠. 소극적인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더욱 깊이 잠들어가는 까닭은 어쩌면 고난을 잊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조금 더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예. 조금 더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래. 예. 예수 왜 믿나, 교회는 왜 다니나, 고통 안 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이 여행지 더 많이 다니기 위해, 100곳에서 1000곳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잠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십자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좀 받자, 고난 좀.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여 이 땅에서도 은혜 충만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잠들지 마시고 깨어일어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난과 핍박을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드리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매사 승리하며 하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